오늘 강의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그냥 속이 뻥 뚫리죠? 예, 그냥, 대한민국 건국 역사가 그냥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정치학 박사님이시라, 예, 이거 뭐 원고도 없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줄줄 나오잖아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저는, 아, 이번 기회에 예수님 믿고 목사가 좀 되면 어떻겠나. 아유, 목사가 되면 그냥 엄청난 설교를 하실 것 같아, 보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번 두 번째 시간은 45분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 재미없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1차 2년 전쟁은 이승만 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말씀드렸고, 2차 이념 전쟁이 이제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크게 후회했던 대목이 있다 그러죠? 아, 4.19 때 쳐내려갔어야 되는데. 4.19 때, 그, 이, 남한이 혼란스러울 때, 그때 쳐내려갔어야 되는데, 6.25전쟁 패배가 너무 그 치명적이어서 미처 쳐내려갈 그, 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이거 죽기 전에 후회하고 왔다 그럽니다. 그 60년대, 70년대의 2차 인연전쟁은 체제경쟁, 총체적 체제경쟁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잘 사냐, 어느 쪽이 더 세냐, 이거를 그 총체적인 국력 경쟁으로 이제 붙게 되는데, 우리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갖게 된 것도 정말 천운이지만, 좌익의 그 전략 점수를 가장 잘 아는 박정희라는 대통령을 갖게 된 것도 정말 대한민국의 천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그 셋째 형을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셋째 형의 이름은 박상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남로당, 박헌영 세력의 남로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좌파 운동과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훌륭한 그 이 지식인으로 그렇게 그 평가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략 남로당 서열 한 5위 정도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으킨 그 폭동이 있습니다. 이게 대구 10.1 폭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10.1 폭동은 아까 제가 4.3 얘기했잖아요. 4.3은 1948년 5월 10일 단선을 저지하기 위한 이 계획된 폭동이었다면, 1946년 대구 10.1 폭동은 그 단선 이전에 이 미군정의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남로당이 막 그 이 불법화되니까 그것에 저항해서 일으킨 이 그런 무장 투쟁입니다. 이게 진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박상희가 이제 총 맞아 죽습니다. 박정희, 어린 박정희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하던 그 친형이 죽었으니까요. 그 박상희에게 감화받아서 어린 박정희는 처음부터 이 사적인 무슨 이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릴 때, 물론 일제시대다 하더라도 어릴 때 크면 나는 다음에 뭘 해서 먹고 살까 뭐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요즘 애들도 더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는 그 셋째 형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공적 인간, 공적 마인드로 이렇게 컸고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교사고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군인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상희의 영향으로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주 4.3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출동시키려고 했던 여수 순천의 그 국방경비대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터졌던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그 비밀 지하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잡혔어요. 군인 신분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냥 사형이죠, 뭐. 그런데 이 박정희가 이제 941생 그 목숨을 구하는데 박정희는 거의 포기했다 그럽니다. 당시에 이 수사 기록을 보면 포기했다 그러는데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데 박정희와 만주에서 같이 군관학교를 다녔던 동료나 선배들, 또 박정희가 짧지만 국경경비대에서 활동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선배들이 저자가 저지른 죄는 무겁지만 저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뛰어나서 이제 막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죽이기 너무 아깝다. 죽이기 너무 아깝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명운동에 나섭니다. 그때 구명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국무총리하는 정일권, 또 당시 특무대장 맡았던 김창룡, 또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알고 좋아하시는 백선엽, 이런 분들이 박정희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박정희가 1917년생이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48년이니까 17년, 48년이면 31살? 그렇죠? 31살, 32살에 그 젊은 청년이 그 가장 따르고 존경하던 형의 그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자신의 활동, 그래서 잡혀서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사형당할 상황 속에서 그 선배들의 구명, 이렇게 해서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이제 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저는 박정희라는 그 청년이 그때 겪었을 그 엄청난 그 이 어떤 인생의 어떤 고통과 이 회의와 번민과 정말 바닥 끝까지 가서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좀 가슴이 좀 먹먹해요. 그 과정을 거쳐서 박정희가 이 좌익 활동과 이제 결별합니다. 이 좌파들은 그 과정에서 박정희가 이 남로당 지하 비밀 당원 동지들을 팔아서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 상황에서 박정희가 이 좌익 활동과 절연하고 자유파 진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도 이 좌파 좌익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뭘 목숨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박정희라는 인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는 10번, 20번도 더 팔라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누구도 그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어떤 그 아주 근원적인 그 실존적 고민과 또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이 성찰과 이런 것들은 함부로 폄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우리 자유파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부분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그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인데 왜 숨기냐? 그리고 그게 뭐가 부끄럽냐? 그렇게 따지면 저 내놓고 공산당 공산주의자 활동했던 김문수는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 지금?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이 박정희의 역사를 정말 사실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저 좌파들이 김일성이를 지금도 미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 부인이 받은 뇌물 때문에 쪽팔려서 극단적 선택을 한 노무현이를 마치 무슨 성자처럼 저렇게 성역화하듯이 이런 식의 그 신화화, 우상 숭배를 우리가 배격해야 하듯이 우리 자유파 진영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신비화하고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들이 겪었던 그 역사를 그대로 그들이 겪었던 그들이 거쳤던 그런 인간적 고뇌와 실존적 고뇌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조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들의 전략 전술은 너무나 교묘해서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서 잘 몰라요. 이것들이 광우병 때부터 이제 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오잖아요. 광우병 때, 뭐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리고 윤석열 퇴진 때 촛불을 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좋아 보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대남 공작조가 우리 대학에 이른바 운동권 세력을 접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대학 학번으로 따지면 8.1, 8.2, 8.3학번들이 주 공략 대상인데 이자들이 처음에 만든 게 자민투 이런 겁니다. 대학에. 예, 자주민주투쟁위원회 이런 건데요. 이것들 그 한 명 포섭할 때 포섭 기념으로 입단식 같은 걸 했어요. 뭐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입단식 하면 저녁에 컴컴한 데 데리고 가서 촛불 켜놓고 했습니다. 촛불 켜놓고 당시에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니까 위수동한테 예, 충성 성명하는 거를 시켜요. 위수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이를 줄여서 위수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그 오래된 상투적인 그 심리전이고 선전선동 기술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촛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촛불을 들려면 낮에 할 수 없잖아요, 집회를. 밤에 해야 돼요. 밤이라고 하는 거, 어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익명성을 보장해 주죠. 그리고 촛불을 들면 10명이 들어도 100개쯤 보이거든요. 선동적이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 불이, 횃불이든 촛불이든.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40년 전부터 해왔던 짓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촛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전략 전술을 잘 알려면 실제로 좌파 활동을 해보는 것도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좌파 하려고 좌파 해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러나 제가 정말로 우리가 천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박상희 형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목숨 걸고 좌익 활동을 했던 그래서 사형까지 갔던 그런 좌익 활동과 경험을 가지고 우파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만큼 김일성 그리고 남로당 세력의 전략전술에 능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1961년에 권력을 잡고 그때부터 18년입니다. 예, 대통령이 된 건 63년이지만 1961년 최고의 의장부터 권력을 잡고 암살 서거하기 전까지 예, 18년 동안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국가를 통치하는데 이때 박정희의 그 뭐 여러 그 업적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수만이 많지만 그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게 뭐냐? 혁명공약으로 반공을 국시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오히려 군사정변을 일으킨 이유가 4.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북한한테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다는 이유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공약으로도 반공을 국시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박정희는 김일성과 싸운 겁니다. 김일성과 싸우기 위해서 김일성보다 우리가 뒤쳐졌거든요. 당시에 이 GMP, 북한이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높았어요. 공장에서 생산물, 북한이 우리보다 많았고 식량도 그쪽이 더 여유가 있었고 모든 면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국력이 앞서 있었어요. 심지어는 외교관계에 있어서 국교를 맺은 나라 숫자도 북한이 더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북한과 국교를 맺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맺은 나라보다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60년대, 70년대에 박정희는 김일성을 상대로 18년 동안 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군수산업을 직접 육성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창원시고 전자산업을 육성해야 돼 해서 만든 게 구미시고 하여튼 우리도 언젠가는 자동차 생산해야 돼 라고 만든 게 경부고속도로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단 한 번도 군사 전략적 고려가 없었던 것이 없어요. 창원을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하고 어쨌든 체제 경쟁을 하는데 저것들이 언제 우리를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고급 최신 무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M16하고 이 철모 정도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지 않아? 생각해서 그 군수산업 만들 여지, 적지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서 창원을 선택하는데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원 혹시 아시나요? 예. 네. 창원은 전 사방이 완전히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도 꽤 높아요. 그래서 창원을 들어가려면 부산 김해 쪽에서 오는 그 터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거의 그런 구조죠. 옛날에 한 50년, 60년 전에 창원시를 만들 때 생각하면 그때는 뭐 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높은 산에 둘러싸인 이 분지입니다. 길은 부산으로 가는 이 그 고갯길 하나 있고 창원 터널도 없을 때니까 거기를 선택해요. 실제로는 물류를 생각하면 그런 데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선택합니다. 왜? 거기다가 M16 만들고 이 파이버 만드는 공장 만들어 놓으면 또 실탄 만드는 공장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전쟁이 터지면 북한이 전투기로 제일 먼저 폭격을 할 건데 그러면 당시 북한이 갖고 있는 뭐 미국이 이것으로 그 공격을 할 때 폭격을 할 때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떨어뜨리러 왔다가 올라갈 때 산에 막혀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지형을 찾은 거예요. 비행기가 한번 떠서 공격은 할 수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는 없을 정도의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을 찾아낸 게 창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계공단을 만듭니다. 군수산업을 위해서. 그게 지금의 창원시입니다. 물론 지금은 거기까지 가서 안 떨어뜨리죠. 수십 킬로 바깥에서 미사일을 쏘는 곳이니까. 그러나 60년 전, 70년 전에 예?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시를 지금의 첨단 기계산업 도시로 만들려고 처음에 그림 그렸을 때의 그 문제의식에는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전략적 고려가 굉장히 깊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도 김일성 세력과의 투쟁이죠. 김일성 세력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 실제로 김일성과 박정희는 특수부대를 보내서 서로 암살하려고도 하잖아요. 1974년 문세광이가 그렇고 1968년에 김인신조 일당이 그렇고 실제로 보내잖아요. 저는 우리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보냈으면 바보지. 이렇게 18년 동안 김일성과 체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완승을 거두는데 어떻게 완승을 거두냐? GNP 50배로 우리가 발전해 버렸으니까. 네. 전 세계에서 우리와 국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가 됐으니까.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이겨버린 거죠. 그게 2차 2년 전쟁입니다. 김일성이가 1차 이승만과의 전쟁에서 지고 2차 박정희와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박정희 서거 후,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게 안 되겠다. 기존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부를 혼란스럽게 해서 4.19처럼 만든 다음에 치고 내려오는 거 또는 6.25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남침 또는 김신조 부대나 울진 삼척 게릴라 투입해서 공격하는 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꿉니다. 이게 이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제3차 이념전쟁에 돌입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작전을 바꾸는 거는 김일성이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다 작전을 바꿉니다. 70년대부터. 어떻게 바꾸냐. 그 전까지는 이 공산당의 적화 전략의 핵심은 총파업이에요. 총파업. 그리고 바리케이트. 그 다음에 게릴라. 그래서 천만 노동자가 총파업해서 일거에 산업을 중지시키면 자본주의 국가가 무너지지 별 수 있냐. 이런 걸 여러 수백 번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1968년 파리 총파업 같은 겁니다. 천만 명이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자본주의 국가는 껐떡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케이트 한번 쳐보자. 어딜 점령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게 70년에 일본 야스다 강당 전과 사건입니다. 바디캐릭터를 쳐요. 야스다, 도쿄대학의 야스다 강당을 이 중핵파들이 점령하고 이 경찰과 맞서, 실제로 총을 들고 맞서요. 예, 그거 한 일주일 만에 진압돼버렸어요. 다른 데서 뭐 함께 하겠다는 연대도 없이,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게릴라 투쟁. 뭐 체게바라 요즘도 좌파 애들이 좋아하던데, 체게바라. 그 죽기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예, 볼리비아인가 어디 산속에 가서 도망다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나 레닌이 가르친 총파업 투쟁론도 잘 안 먹혀. 바리케이트전도 잘 안 먹혀. 소비에트 해방구도 잘 안 먹혀. 게릴라 투쟁도 잘 안 먹혀. 그때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들었으면서 이 좌파 지식인들이 야, 분명히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칼 마르크스에 따르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왜 맨날 지지? 원인이 뭘까? 자본주의 국가가 너무 강해서 진 것 같아. 예?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 프랑스란 나라가 너무 강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시키는 대로 다 해봤잖아? 너무 강해 저것들이. 그러니까 전략을 바꾸자. 그래서 바뀐 전략이 진지전 전략이에요. 그전까지의 전략은 기동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동전으로는 백날 해봤자 안 되니까. 이런 기동전, 저런 기동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아예 진지전으로 바꾸자. 이 진지전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각계각곳에 파고들자. 파고들어서 자기들의 동조자를 더 많이 모으자.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자. 그 키워진 영향력을 가지고 기회가 오면 일거에 일어나서 정권을 뒤집어 엎자. 선거가 도움이 되면 선거도 하고, 선거가 도움이 안 되면 선거도 부정하고, 이 진지전 전략으로 바꾸자. 이렇게 됐어요. 이 진지전이라고 하는 전략은 원래는 1940년대에 이미 이탈리아 공산당수 그람시라는 사람이 제시한 거예요. 그때 그람시의 주 논쟁 상대는 스탈린이었어요. 스탈린을 상대로 야 너처럼 하면 안 돼. 그럼 우리 다 죽어. 계속 우리 혁명 역량만 손실이야. 그러지 말고 기동전 하지 말고 진지전으로 가야 돼. 예, 그 당시에는 스탈린이 제일 셌기 때문에 그람시가 죽었어요. 예, 묻혔어. 그랬는데 이게 80년대 한 40년 지나서 야 우리 선배들 중에도 이런 진지전 전략을 구사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있잖아. 그람시를 다시 보자 해서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좌파들이 다 진지전 전략으로 전환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1980년대 중반에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서 저 김정은 집단이 또 종북 주사파들이 진지전 전략으로 전환해요. 예,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폼나게 표현합니다. 하방이라고 표현해요. 하방. 민중으로 들어가자.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종북주사파 운동을 한 다음에 예전 같으면 이제 장기표나 김문수 시대에는 다 노동 현장으로 가서 막 노동 투쟁하다가 감옥 가는 거가 패턴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이것들이 노동 현장을 가거나 길거리 가서 바리케이드를 치거나 하질 않고 각계각층에 다 스며들어가. 근데 다 이 대학 다니는 애들이니까 머리는 좋아서 시험 보는 그 기술은 좋아가지고 이것들이 대거 사법시험에 들어가, 통과해요. 그래서 연수원 통과해가지고 검사로 판사로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교사 자격증 따가지고 학교 교사들이 돼. 그리고 언론사 기자, PD가 되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로 갑니다. 의사가 돼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됩니다. 이 그람시가 말하기를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진지는 첫째, 언론, 학교, 종교기관, 그다음에 사법부 이렇게 열거하거든요. 이것들이 교본에 나와 있는 대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 진지전 전략이 무서운 것은 일단 그렇게 침투를 하면 고정관첩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 고정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려보낸 간첩이 포섭을 해서 또는 내려와서 고정간첩이 되려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간첩질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어느 동네에 이사 와서 그냥 그 동네에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년, 15년 동안 어떤 지령도 안 내려. 그래서 완전히 그 동네에 동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래서 이장도 동장도 하고 참 마음씨 좋은 아저씨, 이웃집 일 도와주는 아저씨처럼 돼가지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10년, 15년쯤 지나서 잊어버릴만 할 때 지령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첩들은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동화된 사람으로 지령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식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10년, 15년 정도 묵힙니다. 고정관첩들은. 그렇게 해서 고정간첩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간첩질하고 있는 자들이 대개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3만 5천 명에서 5만 명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예? 고정간첩이 그렇게 3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있다고 정보기관이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진지전 전략도 10년 정도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묵힙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침투한 진지에서 좋은 평판을 없도록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교사,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같으면 종북 주사파의 일원으로 자기는 진지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 교사 자격증 시험 봐서 열심히 해가지고 교사가 돼. 현장에 가. 그러면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그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 아이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좀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체벌은 하지 맙시다. 아, 우리 저 돈봉투 같은 건 밟지 맙시다.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젊었을 거 아니에요. 젊은 교사가 어느 날 학교에 나와가지고, 아, 우리 촌지 받는 거 하지 맙시다. 우리가 애들 함부로 때리지 맙시다. 응? 애들도 사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쳐봐요. 그 애들 좋아하겠죠. 학부모들도 좋아하겠죠. 야, 그 젊은 선생이 아주 뭐,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아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직한 게 전교조입니다. 실제로 이 학교 현장에 전교조의 초기 멤버가 들어가서 활동을 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인데, 전교조라는 조직으로 딱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에요. 이 1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장으로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촌지받기 안기 운동, 뭐 스승의 날에도 학교에 오지 마세요 하는 캠페인, 애들 때리지 마세요 하는 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말 애들의 눈물을 흘리는 무슨 영화 같은 것도 만들어져요. 두 사부 일체 뭐 이런 영화. 예? 상문고등학교를 뭐 모델로 했다더라. 뭐 이런 거. 예? 그런 얘기들이 막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쟁취하는 거예요. 조직을 건설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의 마음과 학부모들의 마음부터 훔치는 거지. 그래 놓고 어느 날 전교조를 딱 결성하고 사실은 저희가 전교조입니다. 어떡하겠어. 그 사람들이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넘어가요. 진지전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80년대, 90년대 차례차례 학교 현장이 넘어가고 언론 현장이 넘어가고 사법부가 넘어가고 교수사회가 넘어가고 그리고 교회, 성당, 사찰들이 넘어갑니다. 10년, 15년간 이렇게 힘을 응축했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다 해서 이들이 떨쳐 일어난 것이 언제냐? 그게 광우병 투쟁부터입니다. 광우병이라고 하는 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아, 이게 국민 감성에 자극적일 수 있다.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광우병으로 1차 결집을 해요. 그때 모두 600여 개의 좌파단체가 갑자기 쫙 이름을 걸고 모입니다. 광우병 투쟁, 그, 본부. 그리고 세월호 때 제대로 다시 한번 모여서 힘을 떨치고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620개 좌파단체가 탄핵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로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2012년, 2007년이죠? 2008년. 2008년에 광우병 투쟁 때도 한 600여 개 단체. 그 다음에 2014년 세월호 때도 한 2,000여 개 단체, 600여 개 단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600여 개 단체가 딱 모여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그 단체가 그 단체인 거예요. 그 단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무슨 구력외교 반대 투쟁 또는 이태원 사과 참사 무슨 뭐 할 때 그 단체들이 지금 다시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들 보면 600여 개 단체가 모이니까 그 중에 한 절반쯤은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이 그냥 한두 사람이 그냥 이름 걸고 있는 단체들도 있지만 그 600여 개 중에 하나가 전교조고 그 600여 개 중에 하나가 민노총이에요. 그 600여 개 중에 하나가 참여연대, 그 600여 개 중에 하나가 민변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연대투쟁 틀을 갖추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민노총 뒤에 뭐 뒤에 뭐 뒤에 김정은의 대남정찰총국, 이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과 비슷한 조직인데 여기서 전문 공작군들이 여러 사람들을 바깥으로 불러내기도 하고 직업들이 오기도 해서 지령을 주잖아요. 그 지령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태원 사고 나자마자 퇴진이 참사다, 이런 슬로건을 걸어라 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해라, 이런 구체적인 슬로건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지시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00여 개의 좌파단체, 또 합치면 더 확대하면 2000여 개의 좌파단체, 또는 박원순이가 10년 동안 먹여 살린 3천, 4천여 개의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들이 그 뒤에 이석규라든지 뭐 누구누구 하는 이 그 종북 주사파 핵심들이 있고 그 뒤에 김정은의 대남정찰 총국이 있다. 이 구도를 가지고 이 자들이 80년대 중반부터 각 진지에 파고들어서 그 진지의 문화 헤게모니를 잡고 때가 되니까 광우병 때부터 모여서 구체적인 이 국가전복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 시작하면서 나는 문재인과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정은과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제3차 이념전쟁에 돌입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들도 이제 몰릴 때까지 몰린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저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몰릴 때까지 몰렸기 때문에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마지막 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이고요. 종북 주사파들도 김정은이가 제거되면 끝나잖아요. 대한민국에 김정은 세력이 제거되는데 여기서 종북 주사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벼랑 끝에 몰린 이 그 쥐새끼 같은 그 발악적 행태를 지금 보이면서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1년 전에 야 우리가 이겼어 집에 가 하고 갚을 뻔했어요. 실제로 많이 돌아가자 집으로들 가버렸어요. 요즘은 저 이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를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고성구 TV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 마지 마시고, 대선 이긴 다음에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전부 구독이 떨어지고 동시 시청자 숫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막 반토막 난 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그만큼 우리가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해봤자 안 된다고 하는 패배지와 절망감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 문제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1년 전에 우리가 이겨서 아 이제 뭐 싸움 끝났네, 저 윤석열이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이만 집어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 안이함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데 두 달 있었잖아요. 그 두 달 중에 윤석열 퇴진 투쟁 조직을 꾸렸다니까. 4월부터 촛불을 들었다니까, 저것들은 작년 4월부터. 그러니까 저것들은 한 번도 투쟁을 포기한 적도 없고 졌다고 해서 집에 돌아간 적도 없고 이겼다고 해서 집에 돌아간 적도 없어. 왜? 계속해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김정은이가 채근질하고 채찍질하고 목표를 계속 제시하니까. 저것들은 전열이 흐트러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웬만하면 아유 뭐 제가 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집에 갈게요 하는 기관장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단 한 놈 그런 놈이 있냐고. 아유 제가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제가 그래도 실력도 없이 방송에 자주 나왔는데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저 좀 쉴게요. 이런 우좌파 팬을 한 명 있냐고. 단 한 놈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잖아. 걔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니까, 우리를 상대로. 근데 우리만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직 전쟁 중입니다. 더 험한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면 진짜 다 이겨놓고 역전패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막 소리 높여 경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썼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